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어떤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믿어보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Zoom으로 하면서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신 그 심정을 고백하셨던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불교 신자로 있다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먼저 믿고 엄마 아빠 제발 교회 갑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시면서 계시다가 자녀들이 정말 간곡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해서 이제 비로소 교인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성도님 심령을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믿기 어려웠던 것들 믿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게 납득되기 어려웠던 것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맥락 없이 읽게 되다 보면은 다소 우리가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심지어는 가족관계의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오해될 수 있겠지요. 분명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대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하면은 그 제목이 제자 파송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마십 하면은 제자 파송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던 장이 있었죠. 그 말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던 이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특수훈련을 받고 있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비밀 요원들,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출판사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저기 분쟁 지역에 다녀오기도 하고 무언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 묻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훈련받아야 했던 훈련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모든 훈련은 내가 살던 세상과 내가 살던 패턴, 이 생활의 패턴들이 이제 이 목적과 또이 소명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언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이나 이 생각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이 유교주의적 세계관과 이 생각들을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었습니다. 같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대주의적 개념으로 보느냐, 이런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죠.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하죠. 그들에게 화평이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 그것이 화평이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번영, 이런 그런 번영으로서의 그 잘됨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평안이고 화평이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수 없는 이 화평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런 현상적이고 외부적인 화평,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고도 제자로서 그들은 결단하고 파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지요. 그들이 예수님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음을 느꼈겠고,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 파송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결단하여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그 명배우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칠남매의 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그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분이 92세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수십 번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네, 어린 시절 기타를 들고 이렇게 에델바이스를 불렀던 그 트랩 대령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또 나치에게 점령당한 오스트리아에서 이 독일군 그 군대 소집 영장을 받고 이렇게 착착 찢어버리면서 이 트랩 대령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조국 이 오스트리아를 떠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 그 노래 경연 대회에서 에델바이스를 부르면서 이게 그 특유의 개면적인 그런 표정으로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그 장면, 그 명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군인이 나치의 군인으로 참전하는 것이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그 장면들 인상적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군인이니까 그냥 적당히 이 나라, 저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치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지켜서 전해야 하는 앞으로 사도가 될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나날이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세상 속에 다가오는 박해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였을까요?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3년을 쫓아다니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구의 파송을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이유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된 세상이 충돌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불신자들과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평안을 위한 침묵이 그냥 잠깐은 점잖고 젠틀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시간이 심판을 면치 못함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안에 그저 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 그래서 참고 있는 이 내적 갈등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과의 마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성도라고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신 분들,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불편했지만, 어느덧 그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게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불편한 이 관계들, 그것이 나의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납득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해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잠깐의 평안보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말입니다. A.W. 토저라는 작가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이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라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가 포기한 것보다 무한히 더큰 것을 안겨준다. 이 길이 결국에는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참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권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너를 잃어버려라, 자꾸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님 때문에 잃으셨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우리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또 책의 인용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었어요.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은 다 저의 고집과 또 저의 죄 때문이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잘 포장된 매너와 다년간 이렇게 훈련된 언변으로 누구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용기 내어보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뻐하신 주님처럼 나에게 잠시 맡겨졌던 것,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잃어버리고도 충분히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로 사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들 나누십시오. 내가 잠시 구겨지고 굽히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존심, 네, 그거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연습하는 거룩한 하루, 어제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면서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도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혜택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전도한 전도자의 그 시간과 열정으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믿어주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 너무 많지 거의 없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만 연연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제보다 더 가까이 또 친숙하게 연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렵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그들이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